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남편의 배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에 성인 남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문구로 광고를 했습니다. 고든과 함께 저녁 시간을 뒤이어 미식 축구와 음식도. 그랬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강의 주제 때문이었는지 미식축구 때문이었는지 분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초면의 남자가 찾아와서 선물 꾸러미 같은 것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한 여자분이 이것을 주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꼭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속에 책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 책을 펴봤더니 안에는 글자는 한 자도 없고 백지만 1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24살 되던 때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던 그 다음 날 23살의 셀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해외 단기 봉사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법과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내 셀리가 마더 테레사와 요리 연구가 베티 크로커 그리고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합쳐놓은 인물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마 이분이 연상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미지는 아내에게서 헌신, 순종, 인내, 불평 없음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티 크로커는 지금은 유명 음식 상표가 되었지만 미국의 유명한 요리 연구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요리 연구가로 알려진 하선누구 아니면 이종누구 정도에 해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할리우드 사상 최고의 여배우 중의 한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기의 배우자감으로 여자를 볼 때 딱 세 가지 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모, 둘째는 외모, 셋째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4살일 때도 생각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아내에 대한 환상은 결혼 이틀 만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그 다음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침대로 좀 갖다 줘요. 아침 식사를 침대에서 받아보는 것은 이분의 오랜 꿈이었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셀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막 웃어댔습니다. 이분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침 식사를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어요. 이분의 오랫동안의 꿈은 그날 바로 차디찬 콘플레이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때까지 꾸어온 꿈은 문자 그대로 꿈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꿈이나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나서도 상상 속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5월 21일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과정을 가꾸어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이날은 1995년에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한 목회자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어 2007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은 5월의 달인 가정에 둘이서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만큼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빠지지 않고 기사화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보면 더 이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칼로 살베기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남편의 배역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에서 아내의 배역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배역은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애정을 먹고 삽니다. 아내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내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내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가사 도우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3355 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단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황급히 도망가기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사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알지요. 당신 내가 안 무서워? 예, 하나도 무섭지 않소. 당신 왜 내가 안 무서워? 이보시오, 나는 이미 당신 여동생과 25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왔어. 만약 정말로 자기 아내를 이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모델이자 목표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혹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 무슨 모델이나 목표점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은 오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고 자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또 다른 학생은 오늘은 잠이 올 때까지 공부하다고 잔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아마 앞의 학생이 뒤의 학생보다 10배쯤은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뒤의 학생은 오늘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미리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또 간식도 먹어두고 졸리면 안 되니까 커피나 녹차도 몇 잔 마시고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페이지도 보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베개로 보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바른 모델과 목표점이 있어야 남편으로 가장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가야 할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에 대한 집념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가족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남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남편의 배역이 얼마나 막중한지 삶에서 매 순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내 대 나쁜 아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지만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좋은 아내는 조그만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지만 나쁜 아내에게 남편의 실수는 곧 처벌을 의미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사준 차를 버릴 때까지 고마워하며 운전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차를 사주면 진작 사주지 여태까지 뭐 했냐고 소리 지른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예쁘다고 말해주면 고맙다고 말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예쁘다고 말해주면 언제는 미웠느냐고 다그친다.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 나온 양복을 사주고서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로 양복을 산다고 하면 애인이 생겼냐고 째려본다. 좋은 아내에게는 남편이 화를 낼 수가 없다. 즉석에서 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은 대꾸도 할 수 없다. 즉석 사형이기 때문이다. 좋은 아내는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면 다려놓기 무섭게 쏙쏙 빼입는다고 잔소리한다. 좋은 아내는 자기 동생들과 싸우지 않지만 나쁜 아내는 동생들과 싸울 때 남편이 자기 편 들어주면 나중에 동생들 흉본다고 비난한다. 좋은 아내의 남편이 죽으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지만 나쁜 아내의 남편이 죽으면 기왕 죽을 거 일찍 죽지 않고 재혼도 못하게 늦게 죽었다고 화를 낸다. 그런데 사실 좋은 아내나 나쁜 아내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남편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성숙한 아내, 믿음이 좋은 아내는 남편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월급이 더 많을 때 그것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남자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다고 고민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 다리만 잡고 있어도 천국을 갈 것이라고 농담하는 남편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 아내는 자기 다리만 잡고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하는 남편도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인의 신앙을 보고 남편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야 바른 것입니다. 저 부인의 신앙이 저토록 훌륭한데 도대체 저 부인을 저렇게까지 인도한 남편의 신앙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야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감정을 가지고 동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할 때의 감정이 있습니다. 만나러 갈 때의 설렘이 있고 만날 때의 두근거림이 있고 헤어질 때의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어야 2년 6개월이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2년 6개월 이상 하거나 선을 보고서 그 다음날 결혼한다 할지라도 2년 6개월이 지나면 가슴이 저리는 사랑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가 되면 헤어지기가 싫고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면 남편을 만난다는 기쁨에 가슴이 설레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폭군같이 소리 지르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두려워서 가슴이 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고 가족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면 그 가정은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는 말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거나 과거에 부모님이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서 습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나를 남편 되게 하고 나를 아내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가꾸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만 통하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배우지 않으면 가정은 갈등의 온상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려운 심리학 원서와 같고 남자는 서툰 번역자와 같다. 여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고 남자는 망원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자의 말은 신문의 작은 활자이고 남자의 말은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여자는 마음에 떠오른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먹은 말을 한다.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하고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한다. 모든 여자들의 결론은 남자는 다 그래이고 모든 남자들의 결론은 여자는 할 수 없어이다.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쉽고 남자는 착하기 때문에 척하기 쉽다. 여자는 누구나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를 꿈꾸지만 실제로 맞이하고 보면 남자는 마부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육체적으로는 틀림없이 강하게 지엄을 받았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장인이 사위에게 자기 딸과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끝에 추신으로 이런 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깨어지기 쉬움, 파손주의.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아내가 무엇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고 그 부분을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당신 왜 그렇게 무식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부부가 둘 다 대학을 졸업했다면 서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요 나 무식해 어쩔래요 라고 농담으로 대받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만 졸업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아니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해서 속상해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신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정이 시댁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성격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자기 배우자에게는 아주 큰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불만과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아내가 무엇에 쉽게 상처를 받는지 빨리 배워야 합니다. 또 남편이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고 어떤 말에 의기소침해하는지 빨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해서 밤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잘한다 라고 면박을 주면 복수가 돌아옵니다. 사람은 충고를 통해서 변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변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공로로 인해서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 자체가 재산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인처럼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은 따로 있노라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른 삶은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전해주신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또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세속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우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요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가장인 남편, 아버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부모 옆에서 어깨동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편이 가장 건강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몇 해 전에 대학 동창 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셋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아이나 잘 키워주면 좋겠다.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많은 남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남편들이 가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일 피곤하고 힘듭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면 좋겠다. 이것이 참 많은 남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한 남자 성도가 교회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대화를 좀 나누자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는데 물어볼 말이 없더랍니다. 그동안 대화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 그렇게 묻고는 그냥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또 어떤 나이 든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 콘도에 짐을 풀고 밥을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할 것이 없고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같이 교회로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또 나가고 하는 생활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간의 휴가 동안 밥을 먹으면 목사님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이 채널 저 채널을 기웃거리고 부인은 밖에서 이 숲 저 숲을 산책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있으면 불편하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회적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후에 가정으로 들어와 보지만 이미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장이 아내에게 남길 유언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억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의미 있고 값진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징검다리로 삼아 그들 역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서로에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 가정 속에서 잘 이루어져도 우리 가정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남편들에게, 미래의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한 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등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가정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많은 가정의 위기는 남편과 아내가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을 도울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들, 미래의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시되 단지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함나니 이 땅 위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